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자기 뜻대로 살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수기는 영어로 보니까 numbers라고 있는데 민수기의 뜻은 백성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광야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이렇게 성경 내용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계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게 많지 않죠? 예. 저도 수학 안 좋아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구를 계수하실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1장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2년 후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26장에 쭉 가다 보면은 1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26장에서 2세세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또 계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수기를 보면은 각 지파의 대장이 누군가를 이렇게 계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 지파에서 몇 명 몇 명씩 해가지고 총계가 몇 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볼 수가 있고 레위 지파가 몇 명인가를 볼 수가 있고 후반부에 쭉 가다 보면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싸움을 했는데 싸움에서 승리해서 탈취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금이나 또 철 같은 것을 갖고 왔고 그리고 동물들 또 사람들까지 데려온 것을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의 그 빵을 갖다가 이렇게 36장인데 크게 이렇게 보면 바게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게빵 쉽게 말하면 바게빵을 갖다가 이렇게 뚝 반절로 자르면은 1장부터 19장까지는 1세대에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20장부터 36장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예, 2세대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과 20장 사이에는 어떤 공백이 있냐면은 14장 가네스 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 외에 1세대들의 기록들이 없어요. 이 공백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청장년들 이렇게 보면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에서 공백기가 많죠. 방황의 시간 많죠.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저도 이제 불과 이 복된 교회를 나가서 7, 8년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교회를 딴 데를 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일반 교회도 가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같이 섬겼던 사람들을 갖다가 원망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미치도록 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12시간 일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 8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저에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민수기 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는 그래서 20살이 넘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 됐겠습니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수된 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더라. 여러분들 60만 3천이 넘으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요즘도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제 거주민 인구 조사를 합니다. 국가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또 때로는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나라의 국방력을 지킬 사람들을 징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해보니까 60만이 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2018년 한국 군인이 몇 명이었냐면은 요즘 60만이 안 돼요. 59만 9천 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강력한 군대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예,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혼들이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자손들이 70혼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나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축복을 하셨냐면은 지금 예, 남자만 63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럼 여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60만 명 되겠죠. 그럼 아이들은 몇 명일까요? 70~80만 명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 백성의 수를 세보니까 대략 200만 인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인구를 계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 이 많이 불었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예? 이삭에게 또 주신 약속, 계속 예, 야곱에게 주신 약속,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지금 4세대가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지금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시내산에서 예,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가서 또 시내산 근처의 시내광야에서 지금 2년 2개월 이상 지금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셨고 예, 십계명을 주셨고 또 성막을 지어라 해서 성막을 봉헌했고 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200만이 넘는 인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형성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군인이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죠. 법이 있어야죠. 이젠 뭐가 있으면 됩니까? 백성들이 거주할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는 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불과 2년 전에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 파라오를 위해서 저장 창고를 지었습니다. 예, 가진 노예 생활로 흙을 이기는 것을 했습니다. 무거운 벽돌을 치고 다니는 일을 했고 벽돌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셨어요. 수가 많아지자 파라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수가 많아지면 이들이 나중에 이집트인들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갓 태어난 남자애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산파들에게 말해서 날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예,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예, 왕의 명령으로 영아 살해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파라오가, 예,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까? 예? 하루 길만 가라, 사흘 길만 가라, 예? 그리고 갈 테면 너만 가라, 예? 그리고 너희 가축들은 놓고 가라, 아이, 너희 아이들과 아내들은 놓고 가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홍해를 갔다가, 예, 자기만 홀랑 탈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홍해에서 엄마가 보고플 때 막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엄마 생각 눈물이 납니다 하면서. 그런데 다 같이 나왔잖아요. 지금 불과 2년 전에 노예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이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로 지금 불렸어요. 어떤 사람은 일장에 보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레위 지파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출발할 때 은나팔을 들고 제사장들은, 예, 나팔을 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쓰임을 받게 하셨어요. 불과 2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땅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민수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 상속 재산이 있는 그 땅을 왜 거부했을까? 우리 땅 한 평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우리 같았으면 지금 당장 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으나 그들은 죄 때문에 그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본보기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할 때, 예, 주님 곧 오십니다. 아,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예, 아, 나 장가가 가고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아, 저 얘기 한 번만 나볼게요 했더니 아니요 이런 자매가 혹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마음,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서 평안할 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 천천히 미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다, 감옥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환경이 아주 궁핍하게 있다면은 어떤 생각할까요? 아,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1차 인구 조사할 때 1장에서 또 26장에서 2세대들을 갖다가 다시 인구 조사할 때 인구 조사의 폭이 굉장히 컸어요. 왜 그랬는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장부터 이렇게 10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주의 명령에 따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면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46회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주님의 명령을 굉장히 잘 지켰어요. 아주 희망적이고 소망적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또 23절 이렇게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민수기 9장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름이 이동하였으니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에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아멘. 주의 명령에 따라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책임의 의무들을 다 했다는 것. 얼마만큼 잘했느냐? 일사천리로 잘했어요. 여러분들 인구조사하는데 며칠 걸렸겠습니까? 1장에서? 몇 장? 몇 절? 아니, 며칠? 하루 걸렸어요. 자, 그런데 적어도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아, 일이 정말 희망적이다. 이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상속을 받으러 가는 힘찬 발걸음 행진이 이제 곧 출발됩니다. 여러분들 그 200만이란 인구가 서울의 그 구에 200만이 살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송파구인데 69만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쭉 올라가 보니까 1950년대 우리가 6.25 전쟁 후에 서울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은 100만 명이 채 못했대요. 1969년 정도 해서 전후에 해가지고 200만이 넘었던 겁니다. 근데 대구광역시를 보니까 몇 명이 살고 있냐면은 2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광역시 한 전체 살고 있는 사람이 예, 한꺼번에 광야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예, 재래시장은 몇 개나 있을까요? 재래시장을 제가 대구시장 한번 이렇게 보니까 60개가 있어요. 전 두세 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칠성시장 뭐 이렇게 아주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일해봤거든요. 제가 해가지고 칠성시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안 되겠구나 했더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애들이 칭을 대고 해주면 이렇게 조그마한 슈퍼라든가 하면 몇 개 되겠습니까? 100개 이상 돼야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물은 얼마만큼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예, 양을 해보니까 기차, 화차로, 예, 40칸의 분량이 하루에 한 번씩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집트에서 그래도 호화롭지 못하지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지만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마치, 예, 아파트에 있다가 광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모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의 행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광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언제 출발했습니까?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며칠입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거의 인구조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거의 19일 만에 이제 준비해서 출발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사람 성질 같아서는 벌써 가나안 땅에 갔을 거예요. 빨리빨리. 근데 우리가 작년들이 생각해 봤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어떻게 하느냐? 채비를 잘해야 돼.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비를 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이런 채비를 잘했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 이제 휴양에 가는데 가면은 이제 벌써 자매들은 벌써 뭐 이제 가방 쌓일 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머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많이 가봐야 100명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만 명이 성경에 보니까 전이 여행을 떠났어요, 광야로. 예. 광야로 200만이라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예, 사흘 길을 갈 때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 길을 갈 때 예, 주의 개가 그들이 안식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 그 진영에서 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있었대요. 그래서 35절에 예, 괴가 앞으로 나갈 때 모세가 이렇게 주님 저희는 정말 불쌍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5절에 주님 일어나셔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괴가 안식할 곳을 찾았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진영에 떠오르면은 예, 출발을 했어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진영의 주변에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불기둥을 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시에 출발하고 멈추는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언제 불만 불평이 생기느냐? 사흘만 되면 불만 불평이 생깁니다. 그들의 불평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집트를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 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 사후로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을 때 불만 불평을 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불만 불평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셨어요. 지금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채비가 잘 됐는데 지금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지 사흘 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불평하니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영 끝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민수기 11장 4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민수기 1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 타 죽겠는데 그 후에 또 예,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누가 먹게 할까 이런 것을 말을 했다는 것이죠.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11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혼이 메마르고 만나 위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마음대로 먹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대로 먹던, 어디서 마음대로 먹었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마음대로 먹었습니까? 예, 부추와 마늘 뭐 이런 것 거 아니었어요. 지금 이집트 음식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 자유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조상들의 세대에서 많은 영아들이 죽었잖아요.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 노예 생활로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던, 눈물 흘리면서 먹던 그 고기들, 부추들, 마늘들을 먹고 싶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상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해요. 저도 외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그리워해요. 아, 그 사람들은 좋겠다. 오늘 이 주일날 수영장도 가고 낚시도 하고 술도 한 잔씩 먹고 밤도 놀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죄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단조롭고 매일 똑같은 것 먹는 질리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78편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18절. 자, 제가 한번 1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2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그분께서 이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24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25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었냐면은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먹을 것을 풍족히 내리셨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되십니까? 하늘의 곡식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늘의 곡식 먹어본 적 있습니까?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항아리 담았는데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예, 볼 수도 없어요.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 하늘의 음식이었구나. 아, 천사들이 먹었던 음식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주셨는데 그들에게 아, 배고파. 아, 왜 이렇게 조금만 주는 거야? 그러지 않고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우리 자식들도, 예, 우리 주변 사람들도, 예, 나도 풍족하게 배불리 먹도록, 살찌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영양분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병이 들었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병들잖아. 만나 먹고 각기병이 들었다. 각기병이 뭐예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약해지는 겁니까? 예, 굉장히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병이, 이게 용어가 뭐냐면 베리베리.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 뜻이래요. 너무 약해가지고 물 한 잔 드리기도 난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베리베리. 예,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예,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양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병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만나를 거두어가지고, 예,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더니 그것의 맛이 신선한 기름맛 같더라 라고 했어요. 맛있었겠죠? 예. 근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원래 만나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기름 맛인가 어떤 맛인가? 예.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31절. 만나 맛이 어떤 맛이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더니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꿀로 만든 과자 같은 맛인데 사람들이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먹고 싶은 거예요. 아우, 질려. 매일 똑같은 거.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러 주셨으면은 아무개야 오늘 거기 있지? 나 오늘 저기 누구 만나고 오니까 만나 있지? 만나 그거 먹어. 어 그래 그거 먹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만나를 갈기도 하고 예, 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름 맛을 내겠어. 이 기름 맛 어디서 맛봤죠? 이집트에서 맛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06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14절에 보니까 시편 106편 14절에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유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만나를 먹어서 혼이 야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혼을 야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먹어도 계속 살이 빠지고 거죽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혼이 메말라 있다. 하나님은 풍족히 주셨는데 또 다른 것을 먹고 싶어서 자기의 욕심으로 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혼이 야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들이. 18절은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때로는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응답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으로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지 말라는 거 매 맞으면서 울면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좋습니까? 안 먹는 게 좋잖아요. 왜 안 맞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니까 굉장히 과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되냐면은 11장 18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울며 주의 귀에 대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한 게 아니라 주의 귀에 대고 하나님에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지에게 어떤 사람이 예, 불쌍해가지고 계속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장가도 들고 이제 아기도 낳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간 그 사람을 돌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생각나서 가서 아,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 결혼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집안을 꾸리다 보니까 당신에게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가관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 내 돈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뺀 이렇게 거지 근성으로 예, 노예 생활했던 어떤 것을 자꾸 공급받으면은 어떻게 되면은 여러분들 고기 자기가 먹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20세에 나올 때 예, 양떼 소떼 다 끌고 나왔어요. 파라오가 놓고 가라고 했는데 그쵸? 그걸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자기 건 다 냅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에 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이 군중 회중이 하나님께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죽겠는데 11장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핫다라라고 했습니다. 이의 뜻이 뭡니까? 탐욕의 무덤이다. 여러분들 시편 78편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원하는 말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78편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78편 3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 가운데 가장 살찐 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리셨도다. 예, 먹고 배불렀는데 원한 말을 하나님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들 가운데서 가장 살찐 자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탐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있는데 그것에 만족을 못해요. 이 작은 것. 하나님께서 하나 만족 주시면 두 개 주실 텐데 하나 만족 못하고 이상한 것, 세상의 것을 탐욕을 부립니다.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 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더 갖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더 걸치고 싶어요. 더 멀리 가보고 싶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젠 이들이 선택의 경계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왔냐면은 오늘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데스 바네아의 뜻은 뭐냐면은 실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의 뜻은 예, 기회를 잃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예, 이집트를 떠나서 그렇게 풍성히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상속 재산을 상속 땅을 받으면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서 결정을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젠 조금만 가서 다 승리한 것 같은데 패배한 워털루 전투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워털루 전투 누가 패배했습니까? 나폴레옹이 패배했어요. 유배를 떠나서 다시 기회를 잡아가지고 예 군대를 일으켜서 이렇게 싸우려고 했는데 다 이겼다고 했는데 이렇게 도망가던 그런 적군들이 다시 뒤로 와가지고 예. 나폴레옹 군대를 무너뜨렸어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라고 하는 사람들 누가 보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남쪽 길로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 후반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도시들이 장막에 살았는지 요새인지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오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에게 이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교훈을 남기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까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 즉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이 땅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리다 하게. 누가 한 거예요? 백성들이 야, 그 땅 들어가도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가서 점령하고 우리 땅 만들라고 상속재산 받으라고 하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한번 유명한 사람들을 다 세워가지고 한번 거기서 12명 각 지파에 뽑아가지고 가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갔다 와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 보고서가 쫙 나왔어요. 10명의 보고서, 2명의 보고서, 10명의 보고서. 아, 그 땅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땅이 무척 좋아요. 아, 그런데 거 가보니까 아, 고인이 있어.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민족들을 삼키는 땅이야. 그거 하면 죽어. 그러면서 악평을 했어요. 근데 이런 소요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두 명의 사람이 다른 보고서를 냈어요. 아니다.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 맞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올라가자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아주 그 밤이 울었어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깐난애기 요즘 저 밤에 하면 창문 다 열어놨잖아요. 한 명 울면 동네방네 다 소리나. 근데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20세 이상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자기 장막에서 막 울었다고 생각했어요. 뭐 산천이 다 떠날 정도로 울은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울은 거예요.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다가. 그래서 12장 2절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말은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 아론 막 원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딱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옷까지 데리고 가지고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칼로 죽게 하려고 그러냐. 야, 우리 안 되겠다. 가지 말고 다 필요 없고 아론이고 뭐고 저기 다 필요 없고 대장 한 명만 딱 뽑아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2년 전에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이집트로 대장 한 명을 세워서 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거기서 뭐 할 거야? 노예 할 거야. 그래서 누구 믿을 거야? 이집트에 있는 열신 있잖아요. 개구리 신도 있고 이도 있고 파리도 있고 난 그 신 믿을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쳇말로 사람들이 아휴, 애지가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셨을 텐데 애지가 안 해야지 알턴 이스라엘 백성들 예? 몇 번이나 성경에서 보면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멸시를 했고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딴 신 필요 없어. 아 우리 아내도 죽게 하고 우리 애들도 죽게 하는데 그 써먹었던 거 누가 써먹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파라오가 써먹었어요. 너희 아내 애들 놓고 가. 자기들이 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 애들 핑계 대가지고 아 우리 못 가가 못 하니까 아니고 우리 애들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아들 아내들 어떻게 할 건데 가난한 사람들이 다 뺏어가면 어떡할 건데 나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후에 어떤 일이냐면 바로 그들이 회개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14장 44절 한번 보세요. 14장 44절 14장 44절에 보니까 1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다시 홍해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아 하나님 잊어버렸겠지 어쩌냐는 거 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 지금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점령했게요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입니까? 자기 뜻대로. 어떤 일이 벌어냐면은 그때 아말렉 족속과 45절 보니까 14장 그 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이 데려와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앞장섰을 때 모든 적들이 물러났어요. 누가 우리의 대장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장은 하나님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쭉 살펴보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탐욕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 또 자유롭게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서 거기서 먹고 싶었던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을 세우려고 했어요. 마지막에 결과가 어떠냐면은 이집트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싸움도 막 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 자기 뜻대로의 결과가 아주 치명적이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론의 아들들도 자기 뜻대로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신의 광야를 넣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거기서 정복 전쟁을 해서 싸움해서 이겨야겠다 생각했습니까? 아닙니까? 그들은 이 기간 동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만 불평을 했고 모세에게 불만 불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세상 끝입니다. 끝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말로 주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뒤에서는 반역하고 주님 믿지 않고 불만 불평하고 탐욕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38년간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해서 군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했는데 싸움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움 제대로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 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활이란 말도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이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중국의 뭐 상상성의 동물이지만 이 교활이 뜻이 있대요. 이 교자가 뭐냐면은 교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은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표범 무늬를 가지고 있고 소처럼 뿔이 있는데 개처럼 짖는대요. 활은 뭐냐면은 뼈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활이라는 동물이 호랑이 앞에서 어슬렁거리다가 호랑이가 냉큼 삼켜먹었어요. 뱃속에 쑥 들어갔어. 근데 교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활이 뼈가 없기 때문에 물컹물컹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교활이란 짐승이 거기서 뱃속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호랑이를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파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2장 이렇게 쭉 보면은 르벤과 가치파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굉장히 양과 소떼, 염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지 않고 우린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 예,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은 야, 너희 형제들, 너희 다른 지파들 다 가서 요르단 건너가서 이제는 싸움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여기서 주저앉고 있으면 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른 지파들도 싸울 용기를 꺾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싸우러 가는 게 여기에 앉아있느냐라고 하면서 했을 때 거기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 한번 3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 또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니라. 아멘. 또다시 너희 아버지 세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다시 너희들을 광야 거기에서 너희들이 소멸될 때까지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2년 후에 38년 후를 봤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2년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평과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로 나가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38년 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거룩하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일들을 제안하며 살지 맙시다. 잠시 주님 앞에 초대하는 시간 갖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